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참된 회개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죄인이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눠보겠는데요. 그 전에 요즘 이슈 중에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말들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예수님만을 통해서 구원이 가능하고 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예. 구원. 그거는 사실상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삶의 명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대한 개념을 다 각각 갖고 있거든요. 하다못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종교인들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다른 데서도 이제 구원이 있다라는 얘기가 이렇게 심심치 않게 이렇게 흘러나온 것을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도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일반적인 그 사람들에게서도 구원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생각들을 하고 있냐면 정말 그 돈을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구원이다. 이런 개념을 가진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사실은 구원이라고 얘기는 안 해도 그 사람들에게는 그게 구원이거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요즘에 그 왜 그 선거도 있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선거 나가서 그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되는 것이 자기에게는 그때 당시에 구원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예전에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평생도록 노력하다가 대통령이 됐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을 자기의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평생을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자기 자식에게다가 이렇게 목을 매요. 요즘에 보면 그래가지고 나가서 돈을 벌어가지고 온통 자식들 그냥 몇백만 원씩 그 돈을 주고 과외를 시키고 자기 자식에게 올인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식이 그때 당시에 보면 다른 데 관심이 없어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리고 제가 만난 어떤 분은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었는데 화가였거든요. 그분하고 제가 이렇게 예전에 얘기를 이렇게 했을 때 그분은 그러더라고요. 그림이 나에게 쓰는 구원이다. 저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제 경험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한때 제가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 술이 저는 저에게는 구원이었어요. 어떤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했을 때 술을 의지하는 마음이 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이번 주제를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참 옛날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옛날 생각이 많이 들고 사람들은 진정한 구원자를 만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그 구원을 찾아가지고 다 헤매는구나. 지금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구원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범사에 인간에게 아무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는 말씀이 사도행전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단 한 사람도 없도다 이렇게 강조를 했기 때문에 의인이 없다는 걸 그러니까 이 내심 사람들 마음속에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러니까 쉽게 개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당연히 죄인인데 자기 자신이 볼 때는 그냥 의인이에요. 근데 원래 의인은 아니죠. 다 죄인이지. 그래서 성경에는 의인은 없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나 이제 아까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셨지만 문제는 더 큰 문제는 기독교인들이 자기 자신이 스스로 뭔가를 해결하려는 노력들이 사실 뭐 심심찮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적은 문제가 아니고 아주 많다고요. 그러니까 뭐 크게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간다 이렇게 말을 하죠 다들. 그런데 실제로 생활 속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세상에 대한 관념이 꽉 차가지고 세상만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정말 뭐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제자된 삶을 살고 싶다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버리지 못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게 따지고 보면 스스로 구원하려는 마음이거든요. 물론 마음에는 그런 마음은 아니겠죠. 그런데 워낙 오늘날 복음이 너무 잘못되어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고 있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뭔가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쪽으로 바뀌어버린 현상.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한 것을 좀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 기독교뿐만 아니라 여러 종교에서도 이렇게 구원의 이른바 쉽게 말하면은 그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어떤 그런 논리를 펴는데 제가 이 문제에서 깊이 생각했는데 이 구원을 이른바 된 것은 결국 죄 때문인데 이 죄가 어떻게 시작됐는가를 생각하면은 오직 예수님밖에는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명확한 것이 나온다는 거죠.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은 왜냐하면은 죄는 태초에 시작됐다는 거죠. 그럼 이 태초에 시작된 문제를 태초에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해결하지 않고서 그 이후에 태어난 뭐 공자라든지 습가모니라든지 그 외 많은 이 땅에 그 존경받고 있는 종교인들이 존경하는 알라신이라 이런 분들은 태초에 있었던 자가 아니었다는 거죠. 태초에 생긴 이 죄를 근본적으로 태초에 해결하시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 태초에 계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죠. 그 말씀 속에서. 그래서 그 근본적으로, 근원적으로 찾아가면은, 여러 가지 구원의 방법이 있다는 그 논리. 뭐로 가도 서울만 가도 된다는 것은 세상에 어떤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그런 수단적인 것을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지, 결코 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 명확하다는 거죠. 그것을 많은 분들이 잊어버리고, 또 간과하고 또 무시하니까 여러 방법으로 어떤 죄를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이론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참 제가 이렇게 죄 때문에 씨름하고 고통당할 때 어떻게 하면 좀 더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저는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행위로서 내가 어떻게 성품으로 아니면 행위로서 내가 깨끗하고 착하게 살면 그게 내 구원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한때 이제 특정 종교 어떤 저기를 얘기해서 그렇지만 그 수녀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외적으로 보면 수녀님이나 신부님이나 이렇게 보면 참 거룩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나도 그 수녀가 되어서 참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고 싶다 이런 좀 갈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참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나니까 어떤 사람에게서 그 구원을 찾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참 소망했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예전에 보면 예전에 제가 어떤 책을 읽는데 보면 세계 4대 성인 이렇게 해놓고 예수님, 공자, 그 다음에 부처,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 이렇게 네 명을 이렇게 학계에서는 세계 4대 성인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 이거 보고서 참 헷갈리겠다. 예수님을 하나의 피조물인 인간과 같이 동일선상에서 하나의 4대 성인으로 이렇게 끌어내려놨어요. 제가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보이더라고. 이 부처라든지 공자라든지 소크라테스 이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한 피조물들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아까 말씀했죠. 뭐로만 가도 이렇게 서울만 가면 된다는 그런 사상은 불교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법이 귀일이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법은 하나로 통한다. 근데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해하기가 참 어렵죠. 사실상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저도 오랜 시간 동안 그 종교 생활을 했는데 그 말씀을 아는데 무슨 뜻인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들 말은 하지만 실제로 그분이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정말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고 정말 우리를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는 그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사랑인지를 깨닫게 되면 이 문제가 해결돼요. 간단하게. 그런데 그걸 하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니까 그 믿음은 뭐냐 이거죠. 그 믿음의 실체가.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믿음이 아니고 자기가 믿는 그냥 확신이에요. 확신이다 보니까 결국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이야기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그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통로가 되는 게 당연한 것 같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다른 주제로 넘어가서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께로 우리가 갈 수 있을까? 예수님께로 가야지만 또 하나님께로 우리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어떻게 갈 수 있을까? 오순절 때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했잖아요. 3,000명, 5,000명이. 그랬을 때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우리가 어찌할꼬 이런 고백을 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그럼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데 어떻게 가야 될지를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 답을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사실 예수님께 가는 길을 막고 있는 유일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죄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가는 길이 죄라는 것을 사람들은 사실상 잘 모르고 있어요. 근데 이사야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내가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치 못한다 아니다. 죄가 너희와 나 사이를 막았다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죄 문제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 벽을 만들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죄라는 벽에 막혀갖고 지금 가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순절 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성령이 내리고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어찌할꼬 이 탄식은 뭐냐면 결국 죄에 대한 탄식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침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침례한이 이 땅에 오셔 이렇게 먼저 이렇게 와서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했는데 처음 나와서 한 말이 또 뭐냐면 제가 기억나는 거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라라고 외쳤거든요. 그 뒤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갖고 하신 말씀이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그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었거든요. 똑같이 성령이 내리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 한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회개하여 죄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는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 앞에 나갈 수는 없죠. 물론 그 회개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장애가 되어서는 물론 안 되죠.
근데 그 죄가 근본적으로 그 죄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어떤 그 모습을 보지 못하게, 즉 판단력을 둔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그 죄라는 것을 이렇게 듣기는 듣고 또 보면서도 막상 다른 사람의 어떤 죄를 범하지만은 그것이 나의 죄라는 것까지도 잊지 않게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감동하시고 또 이것이 죄다. 어떤 것이 참된 것이라는 걸 알려주지만은 이미 죄인의 그 마음속에는 성령을 거스르기 때문에 그 죄를 보지 못하게 하는 거죠. 끊임없이. 그래서 그 죄를 이렇게 죄가 또 특징이 또 뭐냐면은 창세기에 그 죄를 범하고 난 아담과 하와가 끊임없이 변명을 했거든요. 누구 탓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께 나아간다고 하면서도 죄를 온전히 이렇게 고백하고 회개하지 않은 증거가 반드시 그 할 때에 보면은 엉건히 누구 탓으로 돌리는 어떤 그런 모습. 제가 이전에 그랬죠. 막 회개를 하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도. 그러면서도 누구 때문에 이런 결과를 자초했다라는 식으로 하면서 온전한 어떤 회개의 그런 모습을 갖지 않다는 것을 나중에 말씀을 통해서 참 진리를 깨달으니까 정말 끊임없이 변명을 했더라고요. 제가 다윗은 그렇지 않다라는
그 부분에서 이제 생각이 말 끊어서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가 그 회개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 부분에서. 그래서 회개를 뭐 후회하는 거를 회개로 생각한다던가 또 회개를 갖다가 이상한 쪽으로 합리화 시켜가서 이렇게 그렇죠. 사용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주시면. 회개가 사실은 뉘우치고 후회하는 걸 회개라고 말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뉘우치고 후회하는 사람들은 성경에 많이 나와요. 에서 같은 경우 자기 팥죽 때문에 아니 팥죽 한 그릇 먹고 싶어가지고 장자권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취급하다가 나중에는 영원히 잃어버릴 것 같으니까 이제 두려워서 막 안절부절했던 거. 그다음에 발람이 돌아서서 길을 가다가 천사가 칼을 들고 이제 목숨이 괴로우니까 뭐 후회했던 사건, 뭐 가룟 유다 같은 경우 팔고 나서 심판 때문에 두려워했던 그런 사건, 뭐 파라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또 더 큰 재앙이 또 닥칠까 싶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잠시 돌이켰다가 또 그게 누그러지니까 재앙이 좀 누그러지니까 이제 바로 또 반역 더 완고해지잖아요. 이런 것들 보면 결국 후회는 자기가 피해갈 길을 어떻게 해서든 마련하고 싶다는 그런 것이 그런 것에 불과하고 그것들은 정말 정말 그리스도를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고 잘못된 것들이죠. 자기 아까 말씀처럼 형제님 말씀 집사님 말씀처럼 자기 자신을 변명하기 위해서 핑계되는 그런 것들이고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도 끊임없이 저를 변명하고 왔더라고요. 뭐 무슨 일이 있으면 아 이거는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 이런 또 이런 사건 때문에 그래 아니면 이런 환경 때문에 그래 또 이런 사람 때문에 그래 수없이 그냥 변명만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죄는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거든요.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하고의 관계가 문제가 돼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내가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굴복하지 않고 내가 죽지 않고 내가 나 자신을 내려놓지 않는 그러니까 이기심, 자존심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자는 말이 없죠. 근데 안 죽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회개는 완전히 죄로부터 돌아서는 거지. 그러니까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냥 돌아서는 건데 그걸 하지 않고 단순히 후회만 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오히려 사탄은 그런 걸 더 좋아하죠. 그래서 뭐 그 사람 마음에 충동을 해서 봐라 너는 안 되지 않냐. 너는 어차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회개는 이제 형제님 말씀 들어보면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는 거다. 죄를 참으로 슬퍼하고 죄를 버리고 돌아서는 거다.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빠뜨릴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 죄 같은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저의 생애는 완전히 변했거든요. 세상에 있는 모든 가치가 다 달라졌었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마음에 이렇게 부음받았다라는 말씀이 있지만 그 사랑을 알고 나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고 그리고 나의 삶이 얼마나 철저하게 잘못된 인생을 살아왔는지 그거를 알겠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사실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성경을 보니까 왜냐면 일단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성경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거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다라도 그 자체가 너무 이렇게 마음에 다가오고 보다 보면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나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온통 살아온 게 다 모순투성이고 다 죄더라고. 그리고 관계 속에서 있었던 그런 잘못된 관계들 가가지고 사과하고 끊게 되고 버리게 되고 이런 거는 그냥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변화하는 그 과정이더라고요. 엄밀하게 얘기해가지고 정말 회개는 저의 경험으로 보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 회개가 전 시작됐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자복하고 정확하게 내가 잘못된 건 제가 가가지고 사과도 하고 제가 그런 일들이 그때 마음속에 일어나서 시작됐거든요. 그렇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된 회개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건 불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들리는데 그러면 참된 회개는 어디서부터 비롯되냐? 우리 마음에서부터 비롯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이제 비롯됐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그 부분은 저도 이 부분을 묵상했는데 그 우리가 그 누가복음의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좀 허랑방탕하다가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 먹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그때 자기가 이렇게 자기의 어떤 상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죠. 아, 내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범하였구나. 근데 그때 그 부분을 대부분이 다 그 회개하는 거로 생각하는데 그때는 자기의 상태가 그런 지경에 임했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고백하는 거죠. 근데 보니까 돌아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회개는 그 죄의 어떤 모든 부분에서 다 벗어버리고 돌아가는 거,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 잠언서에 잠언 28장 13절에 보니까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복은 하죠. 그 당자처럼. 근데 버리는 이 행위, 이 버리는 것은 정말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마치 창자가 그것을 자기의 죄를 깨달은 것도 성령께서 끊임없이 그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성경에서는 그 성령이 건심한다 그랬거든요. 그것은 곧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그 당자의 아버지가 얼마나 그 당자의 그 생활에 또 나가서 분명히 죄악된 도시에 살 때에 그가 처한 상태를 알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마음이 그게 함축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정말 거기서 돌이키라고 끊임없이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고 어디로 이끌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또 내 죄가 어떻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안다는 거죠. 사실 저도 이제 한 20년 이상을 했지만 신앙생활을 그 십자가까지 이 아버지의 사랑을 알기는 최근에 알았죠. 참 진리를 알기까지는. 그냥 끊임없이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그 지엽 열매 먹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냥 아, 내가 아버지께 죄를 얻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후회만 하는 그런 생활에서 돌아가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또 죄에 반복된 생활이 연속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에 연관해서 아까 이제 그 우리 목사님도 이제 그 질문을 던지셨지만은 회개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데 장애가 될 수가 있느냐.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개가 장애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회개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장애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회개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 부분이고 그게 회개가 없이는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관점에서 제가 그래서 질문 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회개가 먼저냐, 예수님께 먼저 나가는 게 먼저냐, 이게 또 큰 관점의 이슈거든요.
예, 제가 그
부분을,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힘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오는 것은 있는 그대로 오는 거예요. 아까 이제 집사님 말씀하셨듯이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자기가 정말 아무런 어떤 능력이 없다는 걸 인정하게 될 때 그리스도께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나온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아니고 따지고 보면 물론 뭐 같은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걸 구별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회개를 먼저 해야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야 진정한 회개가 된다는. 그러니까 회개는 완전히 죄로부터 돌아서는 거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생애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따지고 보면 죄를 모르는 거예요. 어찌 보면. 왜냐하면 죄의 죄됨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정말 제가 뭐 정말 예수님을 알고 싶어서 저는 처음에 자발적으로 교회 갔어요. 그런데 아무 곳에도 제대로 가르쳐주진 않아요. 너무 막연하게 가르쳐주다 보니까. 그래서 고민했는데 제 삶의 변화가 없는 이유를 몰랐어요. 처음에는 예수님 믿고 왜 이렇게 나는 이럴까. 맨날 폐잔병 같잖아요. 사는 게 맨날 폐잔병 같아가지고 또 각오를 하고 나면 또 금방 무너지고 이런 것들 보고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제 진리를 발견하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것이고 하나님의 법이 얼마나 큰 차원이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게 내가 그냥 생각했던 죄는 따지고 보면 죄의 껍데기에 불과했구나. 내 속에서 일어나는 죄들이 이제 그때부터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결국은 주님께로 뭐 회개하고 막 저는 회개하고 가려고 산에 올라가서 나무 뿌리 잡고 막 눈물 콧물 흘리고 막 그렇게 해봤어요. 그런데 그때는 회개하는 것 같아요. 내려오면 마음에 공허가 밀려오는데 올라갈 때보다 더 심한 공허가 밀려와요. 그래서 아무것도 텅 빈 것 같은 느낌이 너무나 허전하고 그게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봐야 아무리 회개해봐야 그리스도께 나올 수 없다는 거. 그냥 있는 그대로 정말 저는 죄인입니다. 아까 탕자가 돌아올 때 자기가 아무것도 가진 거 이제 정말 먹을 것도 없는 돼지가 먹는 돼지 사료를 먹고 살다가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는 아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구나. 그 마음이 회개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한 회개도 그렇죠. 그런 회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인위적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그런 회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서부터 하게 하시는 회개. 그 회개가 일어났을 때는 우리는 다 죄를 버리고 그럼요. 죄를 끊고 우리가 주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잖아요.
진정으로 돌아온다는
의미. 네, 그래서 네, 근본적인 회개를 저는 얘기한 겁니다.
왜 그 찬양 중에서 그런 찬양 있잖아요. 지금 제가 지금 잘 기억 안 나는데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다음에 가사가 어떻게 되죠? 그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이대로 우리는 우리의 모습 이대로 우리 거저 주님께 가시면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그 예전에도 한번 제가 언급한 적이 있지만은 저는 그걸 생각하면은 스가랴서 3장에 보면은 항상 그 끄슬린 나무가 제 생각이 나요. 사단은 옆에서 막 참소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끄슬린 그 더러운 옷을 입고 이렇게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우리의 모습 이대로를 갖고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께서 저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네. 아멘.
이 말씀이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제가요 예전에 교회를 이 하나님 앞에 항상 안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자 그러면 나는 죄인이라서 나는 깨끗하게 씻고 난 나가야 돼.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세상도 다 끊고 그러고 나가야 돼. 그거는 평생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분의 십자가에서 흘러나온 빛을 받았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이 내려지는 거죠. 그것이 내려놓음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순종 가운데로 이끌림을 받는 것 같아요.
아멘.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참된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그런 답이 나오게 되네요. 되네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나의 죄를 보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해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참된 회개의 그 길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해서 참된 경험들을 하셨을 텐데요. 그런 부분들을 좀 나눠주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십자가가 저에게는 참 어찌 보면 막연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 이렇게 해도 마음에 왠지 좀 이렇게 무덤덤하고 좀 느낌이 없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째 예수님이 아 예수님 하나님이니까 그냥 오셔서 십자가에 뭐 죽으셔도 별 고통도 없으셨을 거고 그냥 그렇게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게 뭐 크게 대단한가. 사실 그런 마음이 내심 있었어요. 아, 이제 겉으로는 안 그랬죠. 겉으로는 다들 이제 이야기하기는 아,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큰 희생이다. 그거는 십자가는 아무나 달리는 게 아니다. 그 고통 생각해봐라. 뭐, 여기 못이 박히면 얼마나 아프겠냐. 뭐 이런 식으로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내가 못을 안 박히 봤으니 뭐 알겠어요. 그래서 아프긴 아프겠지. 근데 뭐 하나님인데 뭐 그것도 참으실 수 있었겠지.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근데 그 십자가의 사랑이 정말 연약한 인간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서 정말 주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질고 똑같은 유혹 똑같은 경험을 하시면서 살아가신 그 그리스도의 생애를 이제 묵상하게 되면서 아 그게 아니구나 내가 생각했던 십자가는 그런 게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는 정말 껍데기만 알았던 것 같아요. 십자가를 막연한 게 그냥 생각했는데 정말 그리스도께서 인성으로 오셨다는 부분이 제 마음속에 가슴에 와닿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은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사실 그래요. 제가 시골에 살다 보니까 일하다 보면 가끔 여기 정강이 그러니까 무릎 같은 데도 이렇게 막 나무에 찍히고 가끔 예 그래가지고 피도 나고 그런데 조금만 이렇게 바늘 같은 게 찔려도 예 온몸이 고통스러워요. 근데 저는 어떤 부분을 봤냐면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흉악한 죄까지 다 감당을 하셨어요. 그게 마음속에 중압감으로 와서 그분이 심장이 파열할 정도로 그런 고통을 느끼셨다는 것은 우리는 우리 잘못 때문에 우리 조금 찔린 거 아니면 우리 실수해가 잘못해가지고 누구한테 잘못한 거 그것 때문에 마음이 찔려가지고 막 죄책감에 막 눌려 있으면 진짜 그거보다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찔린 것보다 막 손이 어떤 데 잘린 것보다 더 아프다고 그게.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나타나셔서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질고를 지고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모든 사람의 다 죄를 다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 그거는 심장이 견딜 수 없었죠. 당연히 파열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어떤 때 보면 정말 누구한테 잘못해 어떤 형제님한테 내가 잘못해가지고 실수 때문에 그런 고통 주고 있으면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또 뭐 어떤 오해를 받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죠. 정말 나는 속이 터져 죽겠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께서는 정말 그런 것 때문에 가슴이 터지셨다는 거. 그걸 깨닫게 되면 어떻게 안 돌아오겠어요 주님께. 말이 안 되죠.
그래요. 우리 형제님 눈시울이 적셔 오는데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죄를 이 아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알 수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분명히 밝혀주신다는데 예수님은 성령이 충만하시기 때문에 죄가 무엇이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사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성령이 오는 것이 유익하다고 그랬거든요. 제자들에게. 오늘날에 정말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도 정말 도덕적으로 살 수 있는 이 모든 능력도 바로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양심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건데 그래서 이 성령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죄로 죄되게 보는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형제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그리고 죄와 사투하시는 그 모습 정말 우리와 똑같은 그 몸을 입고 죄된 그 사람의 형상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온 종의 형상으로 온 그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그 핍박하는 그 세력과 우리 같으면 정말 막 화가 한 번씩 이렇게 일어날 수도 있는 건데 전혀 그와 상관없는 그 죄와 상관없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생애를 본다면은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끊임없이 그 죄와 상관없는 그런 삶을 능히 살 수도 있고 또 즉시 우리가 어떤 잘못을 때론 연약하여 범하였을지라도 성령께서 우리를 이것은 죄다 이것은 너와 하나님을 가로막는 거고 너가 사랑하는 정말 그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바친 그 형제를 형제와 그 이렇게 불화시키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충분히 형제에게 가서 사과하고 죄를 고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참 이 지금 생각하면 속이 터져요. 왜냐하면 너무 교회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오랜 동안 정말 저는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싶어서 정말 그분이 하나님이라면 정말 제대로 알아야 되잖아요. 그분이 생명이면 제대로 알아야죠. 길인데 제대로 모르고 가면 되겠어요. 근데 왜 엉뚱하게 가르치냐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안전하다. 뭐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계속 지을 수밖에 없다. 그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본이 되셨다고 그랬는데 그 본은 그냥 모형이고 우리는 그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죄에 대해서 그 버리려는 아예 생각을 하죠. 하는데 그거 할 수 없다는 마음이 먼저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 돼요. 왜냐하면 아, 나는 안 되지. 그리고 포기를 해버리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 아까 처음 나왔듯이 의지를 주신 것은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믿음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이 그리스도거든요. 믿음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 하면 그냥 믿음은 생각 속에 있는 관념이 아니거든요. 아 그래 나는 믿어 하다 보면 자기도 믿는 것 같죠. 그런데 실제로는 삶은 거꾸로 가고 있거든요. 온통 세상에 여기저기 매여 있고 자기 자신의 사랑에 묶여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엔 나를 사로잡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죄를 이기려는 힘도 없고 진정으로 회개하려는 그런 능력도 없고 십자가에 대한 것도 너무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삶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능력 없는 삶.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셔서 대제사장으로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데 우리는 중보자가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주 이 기독교에 만연한 잘못된 속임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이 너무나 가슴이 아프죠. 가슴이 아프고 우리가 그 주님의 주신 뜻을 따라서 우리가 여기까지 지금 왔지 않습니까? 왔는데 저도 여러 이제 그 교파를 거치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온전한 빛 가운데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게 참 감사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그 과정에서 거쳤던 그 많은 그 진리를 사랑하는 형제들, 그들이 그렇게 살고 거룩한 삶을 예수님처럼 살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그들에겐 빛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전하는 기별은 정말 마지막 그 새 천사의 기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정말 영원한 복음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형제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 외에 얼마나 많은 오류들이 지금 기독교에 지금 널리 퍼져 있고 그게 사람들의 영혼을 지금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까? 저는 지금 기억나는 분들이 많아요. 진리를 너무 사랑하지만 살 수 없어서 죄 때문에 고통하고 씨름하고 정말 오늘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절망감을 갖고 살아가는 분들이 그들은 하나님을 사모하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이 오류들이 지금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영혼들을 지금 죽이는 일을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정말 가슴이 너무너무 아파요.
그래서 참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가 참 예수님을 끊임없이 찾고 구하는 그러한 삶이 되었을 때 우리 안에 그 구주 되신 예수님께서 아까도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했지만 참으로 내가 회개할 수 있는 마음과 또 내 죄를 주님 앞에 정말 버리고 씻음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양심의 밝음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주님께로 갈 수 있는 새로운 그 길이 열리는 것 같아요.
아멘. 예. 예. 말씀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참된 회개란 죄를 미워하고 버리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압니다.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빛 대신 예수님을 봐야 되고 만나야 되고 알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참된 회개의 길을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것이 너무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걸로 마치고요. 다음 이 시간에 더욱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